이상하죠? 네. 계속해서 좀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오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도 찬양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에도 뭐 연주가 있다고 들었는데 건강하도록 해준 분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른 두 사람들에게도 부탁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디모데 전서를 마치면서 우리 자녀들과 한 구절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년부도 오늘 끝나면 뭐 달란트, 뭐 대회, 티상트, 대회가 있습니다. 안치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거의 단체에 집중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보통 때도 굉장히 선생님 말씀 잘 듣죠?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물어보세요. 전부 말썽 부르기 좀 말하는데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전부 OS에서 자, 그러면 바깥에 앉아야 되겠네. 자,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 3절만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을 따르지 않으며, 그리고 바른 말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바른 교훈을 하고 바른 말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Paul rebukes those people who do not follow, agree or follow the sound words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teaching according to godliness. If they don't follow the words of Jesus and the sound doctrine, they are deceived. By their deceit.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한 자들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에서 바른 말이 무엇인가? Sound words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sound words가 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른 말은 무엇일까? 바른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 이제 두 주만 있으면 크리스마스죠? 예수 크리스마스가 뭔지 여러분 다 알 거예요. 혹시 친구들이 크리스마스가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If your one of your friends asks you what is Christmas, how would you answer? It's a holiday? Gift exchanging? What is Christmas? 크리스마스 뭐죠? 무슨 뜻이죠? What? 무슨 날이었죠? 아무도 대답 안 하네. 달란트에만 여기 목사님 사탄도 있어요. What is Christmas? 세안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에요. 오케이. 다 했어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인데 왜 우리가 놀죠? Why do we celebrate? 오케이. Do you love Jesus? 예수님 사랑해요? Why? Because 예수님이 뭐 해주셨어요? 네? 죽었어요? 아, 구원해주셨어요. 오케이. 네. 어떻게 구원해주셨죠, 우리를? 오케이. 참으로 모르겠지. How did he save us?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죠? How did he save us? By dying on the cross for our sins. 예수님이 오신 것, Jesus came to die for us. 좀 이상하죠? He was born to die. 그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 되어버리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came to pay for our sins. On the cross.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건데요. 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도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말씀이라고 불러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불렀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하고 있습니다. Apostle John called Jesus as the Word.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이라고 또 별명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따라야 되는 거예요. We follow Jesus. We have to follow the word of Jesus.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걸 따르지 않으면 오늘 본문 4절 여러분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He is puffed up with conceit and understand nothing.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야만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굉장히 성숙해질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Christians without the word of Christ means nothing. They're not Christians.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바울은 왜 가장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부터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매일매일 꾸준히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른 별명이 말씀이에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한 자가 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과 성경 말씀 열심히 잘 읽었죠? 인연부에서 또 중고등부에서 계속 말씀을 읽더라고 강요를 해왔는데 여러분들 잘 따랐을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루에 세 끼 밥 잘 먹자 여러분. You eat three meals a day, right? Some people eat two or five meals a day. 그런데 성경은 안 봐도 We don't feel hungry. That's why we just go starving without knowing we're dying. 말씀을 안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입니다. 아껴지고 목사님을 슬퍼하게 뭐 죽는다 이런 게 적거나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And not by bread alone, but by the word of Go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사랑을 약속하겠어요? 말씀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른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임을 오늘도 디모데전서 3절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한 디모데 전서를 다른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쭉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추 워십, 추 리더십, 추 서번트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바른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추 강건이었어.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유기시에서 느끼셨을 거예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재물이라는 단어가 따라 나옵니다. 즉,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사는가, 우리는 우리가 어떤 재물권을 갖고 있는가,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돈을 어떻게 벌고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과연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3절 4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디모데 전서를 말씀하면서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God governance means God centeredness.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은 사상이다. 그리고 이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같은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경건의 정의와 제1계명이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왔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3절부터 10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그들의 물질관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참된 경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라고 단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면 교만하여 알지 못한다 라고 지적하면서 바른 말을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른 말은 3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고 이 바른 교훈은 결국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의 문제는 3절, 4절에서 계속 정리하는 것처럼 교만과 무지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것이다. 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낳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는 어리석은 사람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정리하면 거짓 교사들의 문제는 첫째로 진리에 대한 무지,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세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정리하는데요. 이것이 현대 이단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왔던 거짓 교사들은 전형적인 기복신앙과 의식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그들은 잘못된 교훈, 다른 교훈을 가지고 교회에 침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다음 사람은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against 하나님 사랑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순위에 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뒤로 제쳐놓고 먼저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사도 바울은 단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교훈과 이단을 분별하는 방법 그건 첫째,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두 번째로 교회를 연합시키고 있는가 분열시키는가 세 번째, 우리를 경건으로 인도하는지 탐심을 붙이겠는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이 누군지를 쉽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6절을 이해해 보시면 경건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요. 6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쉽게 고치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은 유익하다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족이 없는 경건은 사실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경건하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경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만족은 재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족은 뉴에이지 운동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0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앞을 보면 이 말씀은 그 문맥상 우리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모든 일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한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빌립보서 13절의 말씀은 슈퍼맨의 캐치프레이즈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내가 부든 내가 고프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평안하든 고난 가운데 있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 경건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표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성적에는 적용하지 마세요. 내가 A를 받던 B를 받던 나는 만족하느라 이렇게 가지는 마시고요. 좀 더 좋은 점수를 받도록 노력을 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 나를 공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족은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이지 재물이나 다른 외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아는 것이 경건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욕은 1장 21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그가 모든 재산을 잃었을 때 또 자녀들과 가축과 모든 종들을 잃었을 때 내가 알몸,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며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배워야 할 텐데요. 이런 영원한 안목을 가진 성도들은 세상에서의 탐욕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선물에도 감사하며 만족합니다. 이 말씀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탐욕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의식주만으로도 자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소유는 시간과 함께 여행하는 시간과 함께하는 여행에서 가지고 다니는 짐에 불과하다. 좋은 말씀이죠. 소유는 시간과 함께하는 여행에 지는 짐에 불과하다. 결국 여행이 끝나면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하고 예를 들어서는 단순성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가난이나 금욕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주의와 탐심을 버리고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검소한 생활을 결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 성품으로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결코 가난해지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소유를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결단은 나의 옷이나 집이나 차나 여행이나 심지어는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낭비를 금하고 사채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우리가 즐기고 원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소비를 할 때 필요한 것으로 시작하다가 원하는 것으로 바뀌죠. 만 불짜리 차를 산다고 하다가 갑자기 2만 불이 됩니다. 더 좋아 보이고 물론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적정한 소비를 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을 소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필요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게 있죠. 자기 직업이 뭐가 되면 이 정도 차는 몰고 다녀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의사가 어떤 차를 몰고 다녔더니 동료들이 다들 왜 그런 거 몰고 다니냐고 당황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 의사들은 이런 차를 몰고 다닌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냥 그런 기준이 있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방성희 목사님이 옛날에 중고차를 한번 몰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각 기업에서 학교에서 초대를 받고 강의를 하러 가면 입구에서 막는데 건차가 들어옵니다. 못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강의하러 왔는데요. 가끔 한번 전화를 하는데 강사가 뭐 이런 차를 몰고 그래서 여러 번 정신을 차리고 힘들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보니까 자주 좀 그래요. 제가 같이 연습하고는 좀 불안한 정도의 차이인데, 아, 이제 좀 바꾸십시오. 제가 그랬는데, 나중에 좀 바꾸기는 바꿨어요. 그런데도 역시 검소한 차를 놓고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저하고 거래를 하던 모 거래처 팀장님도 조공동에 사무실이 있는데, 주차를 못 한대요. 아니, 조금 경찰을 못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조공동에 주차장이더라면 아, 입구에서 막는 데. 이게 한국 사회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두 분은 잠실에서 늘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분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한 번도 못 봤는데, 한 번 그분이 공항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차를 본 적이 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그분이 저한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제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저한테 죄송할 게 없는데. 그러면서 여성공동에 주차를 못 하기 때문에 그때는 차를 안 몰고 다닌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소유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적절한 소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회 기준에 맞추거나 우리의 부를 과시하거나 신분을 과시하는 것이 된다면, 네,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일부러 부지부지하게 다니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절대는 아닌데, 우리가 소유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고 창조적인 취미와 맛이 없는 상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박함과 허영심의 차이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유행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그러한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9절에서 10절은 탐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말씀에 이어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여러 가지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리고 사람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고 경고하면서 오늘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요. 오늘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탐심이 문제죠. 재물이 아니라 이에 대한 욕심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평균 생활은 그런 가난의 차원은 이미 벗어났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승진하고 성공하시면서 어떤 물질관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주위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물질을 바로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를 망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곧 탐심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에서도 마지막 계명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탐심에 대한 경고로 끝나면서 다시 첫 번째 계명으로 돌아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이웃의 것을 탐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잠언 30장에서 이런 기도를 하죠. 내게 두 가지 소원이 있는데, 하나는 악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둘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셔서. 내가 가난하면 부하면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고, 내가 가난하면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까 두렵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좀 기도가 마음에 안 들죠?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 하옵소서 가 좋죠. 야곱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정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의 은행 어카운트의 잔고가 계속 올라가면 뭘 먼저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까? 어카운트를 자꾸 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물질로 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초월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경제에 올라간 분들인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의 잔고가 줄어들면 굉장히 불안해지죠. 그래서 워치만 니는 그런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성경은 안 가실 거 아니죠. 옛날에는 현금 쓸 때 그렇지만 네가 이런 어드바이스 합니다. 하루 종일 현금을 한 푼도 넣지 말고 다녀보라.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한번 시험해보라고 권유합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버스표 두 장만 갖고 대학교 때인데요. 버스표 두 장만 갖고 토요일날 교회 갔다 오려고 버스표만 가지고 갔습니다. 보통은 뭐 가서 친구들하고 라면, 우동도 사 먹고 뭐 커피도 사 마시고 그러는데 그날은 이제 그런 거 안 해야 되겠다. 버스표만 다 들고 교회 갔다 왔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뭔가 해야 되고 또 부족한 거 갖고 하는 마음이 드는데 아무것도 안 갖고 다니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요즘 크레딧 카드를 갖고 다니긴 하지만 크레딧 카드 두어 장만 딱 놓고 현금은 안 갖고 다닙니다. 가끔 당황할 때가 있어요. 현금이 필요할 때가 있었는데 사실 현금 쓸 일이 거의 없죠. 그냥 카드만 달랑 몇 장 가지고 다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오늘은 내가 신용카드를 절대로 안 쓰겠다. 오늘 한 번도 소비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봐야 되겠다. 아니면 카드를 아예 집에 놓고 다니시는지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무소유의 믿음이 뭔가를 한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소유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소유를 의지하고 사는지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차이를 크게 느끼실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자,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하고 그렇게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여러분들 다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다시 디모데에게 두 가지 경고를 합니다. 다시 재물로 주제가 돌아가는데요. 먼저 11절에서 16절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준 권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권면이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명령합니다. 첫 번째 명령이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걸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전투적인 크리스천이 됩니다. 뭘 하니 자꾸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전도할 때도 예수님 주시오 믿음 지옥 갑니다 뭐 이런 거 막 전투적으로 전도하는 분들인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제라는 일이었어요. 자기와 싸우라는 일입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싸움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곧바로 말하죠. 이미 실제로 말합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뭘 피하라는 얘기입니까? 다른 도움과 탐심을 피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탐심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잘못된 경우가 탐심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하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입니다. 이게 뭘까요? 성화의 여정을 가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전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삶, 그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교훈과 탐심을,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의를 따르고, 의의는 무엇일까요? 의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Righteous relationship, righteous standing before God이 righteousness인데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 하나님 중심 자산을 말하고 있죠. 믿음, 사랑, 인내, 온유는 설명을 안 해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인내와 온유로 여정을 계속 가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잘못된 거짓 교훈과 탐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길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생을 취하라는 명령은 뭐 영생을 우리가 구하거나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잘 지키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믿음 여정에서 계속 주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확고해진다.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기는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동기와 목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 즉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나는 이 경지에 다 달았습니다. 이렇게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까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성화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졸업이 있죠.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 성화는 끝나고 바로 우리는 영화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100이라고 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100에 접근을 못하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막 모르겠어요. 99쯤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30, 40점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도.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면 전부 100으로 가버립니다.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바울처럼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표대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성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힘써야 하고 바울은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단히 우리 자신과 우리의 특별 욕심과 싸워야 됩니다. 탐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는 마지막에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명령의 근거는 세 가지인데요. 13절에서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근거로 명령합니다.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를 명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이 이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바라는 복음의 일꾼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인데요.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일깨워주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더니 그의 나타나심은 예수의 나타나심입니다. The appearing of him 그랬는데 이게 재림을 항상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appearing이 재림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문자 알수 있어요. 파루시아라는 재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이라는 그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바로 이 appear라는 단어에서 나온 명령, 명사형입니다.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는 기약이 되면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이제 거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속성을 제시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명령이 세 번째 근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림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근거는 하나님 자신의 성품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는 15절부터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사버린과 사버린트를 말하고 있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돌리지어다. 갑자기 왜 바울이 하나님의 성품을 논했느냐. 네, 에베소에 당시 소아시아에 오는 이단들은 항상 보는 것으로 뭐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라고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렇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이단들이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고 누구도 볼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을 강조하고 그의 무한하심을 강조함으로써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어떻게 믿음의 선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첫 번째 명령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였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 재물에 대한 명령으로 가는데요. 이번에는 부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앞에 나왔던 부분과 연결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러니 이 디모데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계속 성도들을 양육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히 부자들을 명령하라고, 부자들에 대해 경고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특히 싫어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부자들에게 대한 경고를 주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뇌물이라는 게 왜 생깁니까? 사람이 돈에 약한 거예요. 항상 문제는 뇌물에서 나오잖아요. 한계가 미국이나 항상 시키러 온 거는 뇌물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돈에 약합니다.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가 쓴 책 Money Strikes Power라는 책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교회를 넘어뜨리는 세 가지 수단이 뭐냐? 그게 돈과 성과 권력이다. 그런데 돈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이 타락하는 가장 첫 번째 길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우리가 투명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과 이 면에서 목회자나 성도들이 시험받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특히 재물에 대해서 물론 다른 많은 탐심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물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서 보안자들을 명하라, 즉 경고하라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내용이에요. 소극적인 경고와 적극적인 명령이 나오는데요. 소극적인 경고는 17절에 나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것은 물질이 많을수록 우리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면서 물질을 통해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것은 소유가 늘어난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부자들을 한번 보세요. 두 종류로 나뉩니다. 뭐 뉴스에 나올 때나 기사를 보면 굉장히 목에 힘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소박하고 겸손하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한번 찾아보세요. 미국의 부자들. 항상 우리는 돈이 너무 많다, 세금 많이 내고 싶다 하는 부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의회가 절대로 부자 증세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돈도 많이 내야 되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돈이 많이 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이나 미국에서 자꾸 이 세금 문제가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는데요. 국회의원들이 다 총을 갖고 있고 미국은.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총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기규제표에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적인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리 떠들어도 절대로 패스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느라. 왜냐하면 자기들도 다 총을 내놔야 돼요. 또 부자를 증세하면 자기들도 세금 다 더 내야 됩니다. 제 속에서 그런 말이 좀 더 되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절대로 안 내려고 그래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 말씀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만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왜냐하면 이 재물은, 부는 우리에게 잘못된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편하고 돈을 잃으면 얼마나 미국에서도 2008년이었나요? 그때 서프라임 사태가 터졌을 때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까? 주가가 폭락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왜냐하면 그들은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첫 번째 명령은 소극적인 경고였습니다. 교만하지 말라. 또 거짓 안정감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마음을 낮춰주십시오.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굴의 기도입니다. 나로 부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는 부자가 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라기보다는 재물을 의지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죠. 또 너무 가난하면 또 돈 벌기 위해서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어느 쪽으로 가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을 아굽은 간파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두 가지 경고를 한 것이죠.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거짓 안정감을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불확실한 재물에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소망,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하는 방법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꼭 있어야 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믿음을 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는 책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비전을 심어주라고 합니다. 책임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하실 때 선한 사업에 부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미국의 통계를 보면요. 1년 동안 미국 사람들이 기부하는 통계를 보면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금액이 훨씬 더 많다. 그게 참 역설적이죠. 제 말이 안 믿어지시면 이제 또 책에 하나 올 겁니다. 아름다운 은혜라는 책에도 통계가 나오는데요. 전에부터 제가 듣던 말들이죠. 항상 기부하는 통계를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더 많이 받고 특별히 과거에 허리케인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으로 피해를 받다가 도움을 받는 사람들일수록 기부를 많이 한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네,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헌금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로 나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헌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헌금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니까 목사님 헌금 많이 내라고 설교하는구나. 맞습니다. 헌금 많이 내고 하는 거 맞는데요. 왜 그러냐면 헌금을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평신도로 오래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목사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사업을 하면서 1년에 몇십만 불씩 소득을 올릴 때가 꽤 있었습니다. 적을 때 실주를 하는 것이 쉽습니다. 소득이 많아지면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실주 못하시면 나중에 여러분 승진하고 부자가 돼서 11조 절대로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만불 벌 때 천불 11조 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 달에 천불 벌 때 100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 수입이 만불 되면 어떻게 돼요? 천불을 떼야 됩니다. 처음부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갑자기 못합니다. 돈 많이 벌면 11조 하겠습니다.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인간적인 마음에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헌금하는 습관을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년부 아이들 헌금 저거 보내셨습니다. 네. 헌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신앙의 표시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상처받으실 거예요. 헌금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에 인색한 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별로 안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노골적으로 이렇게 헌금에 대한 말씀 드리는 거 제가 13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전에 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을 겁니다.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냥 이제 떠나니까 마음먹고 설명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가족을 사랑할 때 어때요? 가족에게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시면 교회를 통해서 교회 헌금함으로써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방문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 수입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지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야 합니다. 빚지지 않는 삶을 위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의 소득에 맞추셔야 돼요. 기대 소득으로 소비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소득에 맞추어서 플랜을 짜고 지출 계획을 세우실 때 이렇게 세우세요. 여러분 세금 내고 싶다고 내고 안 내고 싶다고 안 냅니까? 세금은 그냥 깨갖고잖아요. 여러분 지출 계획을 세우실 때 첫 번째 실적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지출 계획을 세우세요. 그런데 생활이 안 나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집사님이 집사 철학서를 보냈더니 저한테 이메일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아이가 맺히고 지금 이제 소득이 얼마라는 얘기 안 했어요. 어느 정도인데 렌트를 내면 식비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11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 집사를 수락을 못한 것 같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 답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소득이 많이 났으면 하나님께 헌금을 못해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정하십시오. 앞으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자, 무조건 10%를 드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때 소득이 조금 증가하면 생활비를 다 계산해 보고 남는 여유가 있는지 보십시오. 그게 1%가 되든 2%가 되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도 당신하고 하나님하고 의논해 표현을 그렇죠. 하나님 앞에 당신의 마음을 정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나중에 하나님 풍성하게 주실 때에는 11조를 넉넉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11조를 10% 못하기 때문에 설립자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힘이 없으면 11조를 온전히 못하셔도 괜찮으니까 수락하고 귀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받는 자가 아니라 있는 것을 받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고린도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헌금이 여러분 지출의 제일 마지막에 가시면 안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 가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제가 체험을 해왔던 삶이고 제가 많은 교인들을 보면서 통신도로 섬기면서 수많은 교인들, 친구들을 봤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그들의 소비 생활에서 내가 더 소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선한 사업의 보완자가 되려고 힘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복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은 복, 소득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복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헌금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고 더 감사하는 마음 우리의 소득이 적어도 내가 소비하는 게 줄어들어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만족하는 마음이 경건과 합쳐질 때 큰 이익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바울 첫 번째 책임감을 강조하고 두 번째 비전이라고 했는데 책임감은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성탄의 계절에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성탄절에 대한 감사로 그리고 내 주위에 만일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지 않아도 내가 감사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작은 정성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쉐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훈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에게 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전을 심어주라고 했는데요. 19절에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보물을 천국에 쌓아, 하늘에 쌓아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선한 사업에 부할 때 우리는 천국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바라보며 투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투자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자꾸 경제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장래의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는 이 19절의 말씀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명령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삶이 더 나은 투자가 될까요? 가지고 가지 못하게. 존 스타트 목사님 말대로 소유는 우리가 인생을 여행하는 동안 가지고 간, 시간을 여행하는 동안 가지고 가는 짐이다. 놓고 가야 된다. 그 놓고 갈 짐을 위해서 일하실 것인지, 아니면 장래에 우리에게 유혹과 상급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비전으로 우리가 물질 생활을 할 것인지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 투자일까요? 예수님도 너희를 위하여 몸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독일의 영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라고 들어보셨죠? 요즘은 니체나 쇼펜하우어 모르는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쇼펜하우어 뭐라는지 아세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더 마를 것이다. 참 멋있는 말이죠. 여러분이 싫어하는 말을 쓰겠습니다. 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게 된다. 자, 참 엄중한 경고인데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소극적 경고와 적극적인 명령을 정리해보면, 부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하고 너그럽게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불확실한 재물에, 불확실한 게 아니라 확실히 못 갖고 가는 재물이죠. 그런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후히 선물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우리는 그 물질에, 보통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기프트가 아니라 기버를 보라 말합니다. 우리가 받는 것에 우리의 눈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하실수록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쓰자. 이게 아닌, 네, 쓰세요. 쓰시지만 첫 번째 소비 목록에 하나님이 들어가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는 더 돈에 대한 설교 안 하고 떠났으면 좋겠는데 오늘만 철저히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우리 재직들 약속한 대로 11주 얼마 하시는지 보시고, 제가 뭐 누가 했는지 안 물어봅니다. 얼마나 늘어났나만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했느냐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12월에 11주 한 분이 몇입니까? 물어볼 거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12월과 10월하고 비교를 해볼 겁니다. 성년자분 아니 이상하다, 좀 나이가 먹던 좀 잘못된 날이 생각하시면 있을지 모르는데요. 여러분들의 복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교회 이정철 목사님 아시죠? 수련회 두 번 인도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교인들 헌금 명단은 다 달라서 일일이 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뭐하는 짓이냐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다 참 재밌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갑자기 11조를 하다가 못하는 교인이 있어. 그래서 이분이 믿음이 떨어졌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실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인들의 12조 상황을 체크하기 시작했대요. 목적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겉으로는 그랬어요. 핑계하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기는 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제 성품상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그렇게까지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을 하시기 위해서는 헌금 생활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이것을 일어나야 나로 하나님과 사람한테 나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희생하라는 사도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조언입니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제 지금 당장 갑자기 내가 10% 어떻게 합니까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시작하세요. 1%부터 하지 마시고요. 3%부터 하면 1%부터 하면 거의 10달 걸리니까 10달이나 10년 걸릴 수 있습니다. 조금씩 좀 여유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헌금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믿음을 표현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20절, 21절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거짓 교훈을 피하라고 명령하고, 두 번째는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명령합니다.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 이유는 거짓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이라고, 더 이상 믿음을 떠나는 자들이 없도록 하라고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부탁하고, 축복으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 교훈은 또는 잘못된 신앙은 우리를 기복주의 내지는 번영신앙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네,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번영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요?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받은 물질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초점이 하나님이냐, 기버냐, 기프트냐,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것은 물질에 제가 적용을 했지만 모든 인상에 적용이 됩니다. 내가 받은 것만 가지고 기뻐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무엇을 받을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학부생 시험 봤는데 A플러스가 나 원래 A 받았다. 그럼 그걸 막 할렐루야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시험 잘 보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았으면 주신 분을 즉각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주의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말씀 안에서 주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그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물론 구원이죠. 죄사함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정말 가난하게 오셨죠. 출생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홈리스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집이 있긴 있어서 이게 자기 집이 아니었죠. 늘 여행하시면서 움직이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난한 자가 아니고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오셨느냐는 겁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가난해 주심은 우리를 영적으로뿐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건강하고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구하게 하시는 목적이 우리도 가난해지는 연습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자가 되면 될수록 가난해지는 연습을 말씀에 드리고 나누는 연습입니다. 그래야 잘 드리고 잘 나누는 훈련을 해야 하나님이 더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달란트잖아요. 내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을 것입니다. 아니면 잘 사용해서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겨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거짓 교훈과 탐심을 버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명령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며 영생을 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경건이 소유 물질적인 삶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저희는 다시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늘 채워주시는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 그런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에게 눈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적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더 드리고 더 나눔으로써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풍요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더욱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가장 귀한 선물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신 말씀.